드리겠습니다. 대대리사 승려 기도. 네. 예, 하느님만으로 만족한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우리 그 산상설교 참된 행복 다 알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뭐 등등 그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느님만 바라보는 삶.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참된 행복이다. 네, 우리 하느님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드득드득 붙어서는 안 돼요. 드득드득 붙어 있는 것들이 뒤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살살살살 우리를 이래 멀어지게끔 해요. 묘하게도 하느님만으로 행복하다. 이 하느님은 보통 분이 아니죠. 하느님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부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느님을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은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서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서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성서 묵상이지요. 성서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네, 우리 계속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가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할 것인가?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셨고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즉 그분이 나보다도 그분이 더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와 더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목말라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갈증이 있느냐 이거죠. 아, 하느님 보고 싶습니다. 뭐 한 번쯤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 있는데 갈증이 있나라는 게, 갈증. 잘 때도 당신 생각, 일어날 때도 당신 생각.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 제가 있잖아요. 그 어느 날 그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 빌립보서 말씀인데,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인데, 내가 안 기쁘네.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안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슬프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야, 내가 왜 안 기쁘지? 하면서 내가 그걸 이제 곰곰이 이제 묵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안 기쁠까? 왜 안 기쁠까? 딱 두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한 가지는 뭐냐? 너무 바빠.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일에 파묻혀서 마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을 갖다가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막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에 파묻혀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거기 하나 딱 발견이 됐고,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왜 바빠야 되는가 도대체? 또 일을 하는데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왜 잘해야 되는가? 그냥 내가 내 능력껏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재능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뭔가 잘해야 된다, 어떤 강박관념이 막 들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다양해요. 재능도 다양해.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요, 일을 시키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는 방식도 달라. 열매도 달라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창조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미스터리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일에 대한 그 강박관념, 막 묻혀 사는 제 자신을 딱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 하느님께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느님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정말 내가 이 갈망하고 있는가, 영적인 갈증. 우리가 그 경험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있으면 초경험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것을 통합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몰입돼서 살아가는 건 아닌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묘하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갈증이 부족한 거예요. 제한도.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내가 이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딱 그 범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 요걸 내가 이제 계속 요걸 갖고 내가 기도하고 계속 내가 증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갈증이 점점 우리를 하느님과 계속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느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우리 기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태국의 종교관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비정을 한 거예요. 비정, 일주일 동안. 침묵 비정이죠. 비정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비정보다 이 강도가 엄청 세요. 스님들 이 도닦는 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한 10시간을 기도를 시켜요. 10시간. 기도를 시키는데 아침 저녁을 안 줘요. 점심만 줘요. 점심만. 그 처음에는 한 이틀간은 배가 고프더라고요. 점심만 제대로 주지 아침에는 그냥 차 한 잔, 저녁에도 차 한 잔 이렇게. 근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배가 안 고파요. 하도 기도를 하니까. 처음엔 기도도 에너지가 빠지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계속 이 호흡을 하도록 시킵니다. 호흡. 심호흡. 계속 하기니까, 심호흡 계속 하니까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픈데, 결국 불교에서 그 강조하는 그 것이 지금 여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찰나를 온전히 살도록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과거의 어떤 상처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머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으면 그것이 해탈이다.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장 내가 뭐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온전히 머무르는 거예요. 자유로워집니다. 그걸 계속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기도했어요. 저 동굴 같은 데 가서 시원하더라고. 그 더운 날에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기도를 시키는데요. 이만한 벌들이 막 그냥 다니더라고요. 벌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장난을 쳐요. 막 머리카락 있잖아요. 팍 파고 들어와. 앉아있으면 머리카락 팍 들어오고 막 처음에는 숨짓했는데 나중에는 간질간질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우리가 뭐 그 해치지 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막 머리카락에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아마 있었는데 아니 어떤 놈은 귀 안으로도 막 들어와. 벌이 막 귀 안으로 막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속일까 봐 걱정되어서 쫓아내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 명이 같이 피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우리 기도, 그리스도교적인 기도와의 차이점을 제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불교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수행법, 그리고 기도법, 묵상법, 명상법, 배울 점이 많은데 우리하고 딱 차이점이 뭔가? 우리 기도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고요한 명상, 어떤 평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느님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하고 부릅니다. 달라요, 느낌이. 아버지, 아빠, 하느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관계여야 돼요. 침묵 중에 우리가 명상 속에 고요히 앉아 있더라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무른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점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관계는 사랑이다.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지만 나에 대한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 그 힘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용서는 이 죄인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할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 약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즉 밀과 가라지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고 세상 속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밀과 가라지는 그 영적인 그 역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왜 오늘 나한테 저럴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왜 나한테 살살 맞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영의 그 움직임, 휘둘림의 속을 살아가요. 그 영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해요. 영리하고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악령을 우리 힘으로 못 당해내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악령은 결코 성령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악령의 활동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우리 관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용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속성이 똑같아요. 속성이 같아요. 어떤 속성이냐?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듯이 용서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일곱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것이 용서다. 예, 용서. 그래서 우리 주의기도 안에는 사랑 대신에 용서란 말이 들어가 있죠.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할 힘을 그분에게서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 있지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더 가까이 계신다는 하느님 마음이 그래요. 하느님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고 있으면, 고통 중에 있으면 하느님은 같이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고통 중에 있으면 그분은 죽으신다. 그냥 같이 그냥 아파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하느님 마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갈 때 가장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특혜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특혜.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죠. 특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같이 있는 것.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뿐만 아니고 나의 이웃 안에 계신 예수님도 만나야 한다. 우리는 모두 견진승사로 도유된 사람들이다. 견진승사로 도유된 기름을 발랐잖아요. 견진승사로 도유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으로 도유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이다라는, 우리도 그리스도 제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양식과 그 존재 방식이 고유하게 다양하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한다. 이것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한 왕직, 연직, 사제직을 수행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셨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냥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하시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셨고, 그냥 짐승을 잡아서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사제 중에 사제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왕중의 왕. 다른 사람을 힘으로 휘두르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섬김으로서 참된 왕이 되신 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그렇게 다스림으로서 참된 왕이 되신 왕 중의 왕이시요, 예언자 중의 예언자로서, 또 사제 중의 사제, 대사제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왕, 예언자, 사제들은 원래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사제, 예언자들은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 별명이 하나 붙었죠.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왕직, 연직, 사제직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레지오인들은 더욱더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욱더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왕직을 수행한다. 참된 왕으로서. 참된 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왕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하느님의 강하심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있지 않아요. 남을 섬기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고 죽임으로써 강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의 부유하심은 소유하는 부유함이 아니고 더욱더 완전히 내어주는 부유함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느님의 전능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높고 쌓고 넓히고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고 지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전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 위에 더 높이 있듯이 그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하느님이 좀 계산하신 분이에요. 신비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느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느님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계속 일치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도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한다. 예언직, 우리도 하느님 말씀을 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고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예언자들이 그랬지만 목숨을 바치고, 그게 예언직이지요. 예언직, 사제직, 내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내 일상의 삶,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삶이지만 이 삶을 주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사제직이죠. 우리는 이 왕적 예언적 사제직을 수행한다. 우리의 사명도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사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사명이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거 봉사자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노력을 경주하지만 나의 힘으로 하려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 세례자 요한의 말씀처럼 나는 자꾸 작아져야 돼요.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비결이 그겁니다. 우리가 좋은 봉사자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너무 힘주고 살아. 힘주고 살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주고 사는 사람은 탈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을 하도록 하는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게 비결이고요. 이 안에 조화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에 맞추어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활동의 방향은 하느님의 영광이요 그 운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에게서 인생을 배우며 그분을 닮아간다. 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과 그 역경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치시키면서 더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비결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범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모든 난관의 열쇠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고 역설적인 위로이며 우리 인생의 묘약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 바울의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는 파견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레지오 단원들 파견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회가 다가 아닙니다. 주회는 우리 활동을 우리가 보고하고 그것을 모아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파견된 사람, 내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는 파견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침 기도록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포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쉬고 미사하면 되겠죠? 예. 네.